20세기의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앙드레 지드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194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소설 제목은 작가 앙드레 지드가 작품 후기에서 밝혔듯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고 그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문이란 소설의 줄거리를 알고 있듯이 그 내용은 삼각관계같이 얽히고 설킨 사랑이야기, 그래서 성경과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소설에는 세 주인공이 나오는데 제롬, 알리샤 그리고 줄리엣, 이렇게 세 사람인데 나이가 제일 어렸던 이 줄리엣은 외삼촌 오빠 이 제롬을 짝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제롬은 줄리엣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외사촌 누이 알리샤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알리샤는 제롬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완덕, 캐톨릭에서는 이거 완전한 덕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있죠. 완덕을 자기 평생의 목표로 삼고 제롬의 사랑을 거절하면서 수녀처럼 살아갑니다. 결국 이 소설의 마지막에는 이 세 사람이 아무도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왜 앙드레 지드가 제목을 이 소설의 제목을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고 또 자기 인생의 목표와 달려갈 길이 분명히 있더라도 늘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 비평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설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는 문,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속까지 위로하고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언제나 혼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목을 좁은 문으로 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소설가의 앙드레 지드가 좀 착각하고서 이 소설 제목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의 문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뛰라라고 하는 단어와 필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뛰라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건물에 있는 일반적인 문, 그러니까 방문, 대문, 현관문, 출입문 혹은 이와 같은 옆에 있는 견문, 뭐 이런 문을 뜻하는 단어가 이 뛰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oor,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이 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런 일반적인 문을 말하는 뛰라가 아니라 필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레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문이 아닙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마을에다가 아주 큰 성벽을 쌓아놓았는데 그런 성벽의 문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고대 전쟁사 사극을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은 아주 큰 성문 위에서 외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있고 또 사다리 타고 올라오면은 큰 돌을 성문 위에서 굴러 떨어뜨려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여러분 그런 성문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문을 뜻하는 말입니다. 빌레라고 하는 이 문은 평소에는 마을을 지키는 병졸들이 이 문을 열어두어서 그 고을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지만 언제라도 통행금지할 수 있는 문, 소위 유사시에는 이 성문을 굳게 닫아서 마을을 보호하기도 하는 이런 문이 필레라고 하는 아주 큰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The Big Gate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왜 여기 빅 게이트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을 터인데 왜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평소에는 이 문을 열어두어서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전령으로부터 적군이 침입해 오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지금 성문 밖에 주민들이 많이 나가 있어도 이 성문지기 병사들은 성 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큰 성문부터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주민들은 문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침입자 적군들에 의해서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학살당하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성문을 긁고 치고 그러면서 좀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면서 긁었던 그 성문에 새겨진 흔적을 여러분 사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흔적, 결국 멸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니까 큰 성문을 열고 나갈 수는 없고 또 전쟁 중이라도 성 밖에 동정을 살피는 정탐꾼은 내보내야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이나 간단한 비상식량이나 긴급한 의료용품도 옮겨야 되겠고 그래서 성 안에서는 후미진, 성에 후미진 외딴 고대 겨우 그저 나귀 한 마리 겨우 들어갈 정도 되는 문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소위 유사시에 사용할 문이죠. 이 문이 바로 좁은 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문은 성문이지만 조그만 성문이었습니다. 여기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좁은 문은 평소에는 굳게 잠겨져 있고 그리고 특별한 허락을 받은 사람만 출입하면은 곧바로 닫았기 때문에 이용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로 오가는 길도 그리 좋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지금 설명드렸던 유대의 이 성곽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좁은 성문과 큰 성문을 대조하면서 결국 좁은 길은 좁은 문과 연결되고 그 끝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유대 성곽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확연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들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렇죠. 사람이 어떤 말 하느냐, 어떤 구문 자체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은 정말 잘한다는 말이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뉘앙스를 좀 바꿔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은 이거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글이지만은 기록된 문장으로 보면 똑같은 말인데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에 따라서 말하느냐에 따라 하나는 칭찬으로 들리고 하나는 책망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 좁은 길, 그 끝에는 생명, 넓은 길, 넓은 문, 그 끝에는 멸망,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패러디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유효적절하게 지금 유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성곽의 구조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지금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지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앞에서 증거를 삼고 내가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희 앞에 손들은 앞으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고 또 복과 저주의 길, 이 두 길이 있는데 너희들 앞에 이런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복의 길을 택하라,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권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길과 관련된 구약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시편 1편을 여러분 떠올릴 겁니다. 거기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쭉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복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고 맨 앞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란 이 귀절만 잘들 기억을 하시지만은 여러분 시편 1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1절도 아니고 2절도 아니고 끝절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떠리라?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길도 있고 사망의 생명의 길도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그 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가다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쭉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런 내용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생명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이걸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 중에 어떤 가사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신학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에고에이미가 7번 나옵니다. 이 에고에이미가 뭐냐고 하면은 이 헬라어 말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에고에이미라고 그러는데 7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7가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표현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문이라,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드는 그런 문이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와 함께 길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인데 그게 바로 뭐라?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도 아닌 주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갈 때 진리를 취하며 걸어가서 마지막에 다 달았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셔서 우리는 영생, 이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나는 길임과 동시에 진리요 진리임과 동시에 생명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 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꼭 우리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철학자나 시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길 위에 있는 것이라고 읊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국에서는 길 위에서 깨달아서 소위 궁극에 도달할 때 그것이 종교의 극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구원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아니더라도 뭔가 잘하고 통하면 도통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도자입니까? 길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길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도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길인데 그 마지막에 가면은 반드시 궁극의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종교적 극상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거, 중국에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좁은 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입니다. 일반적인 문이 아닙니다. 성 안팎을 구분하거나 단절하기도 하고 또 열어서 저들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문은 어디까지나 길 위에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길도 문도 종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믿음의 상황도 끝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만 그 믿음은 진정한 성공이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러면은 거저 교회 다니는 거라 이 정도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내가 그냥 크리스찬이다 생각하면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들의 삶의 태도나 방향이 온전한 방향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지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자랑하는 순무슨교회 목사님, 새벽기도회로 세계적인 명성있는 장로교회 목사님, 내 형제가 큰 감리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다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그렇게 소위 말하는 훌륭하신 큰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냥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정치권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조금 지났지만은 성완종 씨, 연예기획단과 방산산업을 주무르다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인분까지 먹이면서 그저 폭행을 했던 그 사람,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던,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원그룹의 그 회장님이라는 그분, 이분들은 모두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장로님들입니다. 뉴욕, 뉴저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노출되고 있냐는 말이에요. 말로는, 껍데기로는 크리스찬이지만은 저들의 삶은 넓은 길로 갔었고 그러다 보니 넓은 문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더 기뻐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저들의 삶의 모습은 잘못된 종착역을 향하여 가는 모양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성경 속에 이런 길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기게 나타나는 백성은 여러분 출애굽 백성이죠.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란 말에서 나온 건데 에크 그리고 호도스 라고 하는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라고 하는 뜻이고 호도스는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블로드입니다. 길 밖으로. 길이 잘 닦여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애굽에서 광야 생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광야 생활로 들어간, 광야로 나가서 새로운 길을 내야 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백성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노예지만은 노예로 살면서는 집에서도 쉴 수 있었고 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소위 군대도 있었고 식량을 배급해주고 있는 정부도 있어가지고 고기 맛을 알고 있는 그들이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군대가 없기 때문에 한탄했습니다. 자기 거할 집이 없을 때마다 여기서 죽게 한다고 무덤 같은 땅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노예였지만 그래도 고기 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넓은 길, 쉬운 길, 넓은 문 다니고 싶은데 노예이거나 말거나 내 삶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거나 말거나 그저 사람들이 잘 가는 그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나오긴 했지만은 너무나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 다음에 되어진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광야를 헤맸지만은 그 헤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을 내며 다녔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들의 종점은 어딥니까? 길이 없는 바다였지만은 길을 만들어 지나가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종착역, 은혜의 마지막 그 지점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은 홍해를 먼저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것처럼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아스팔트도 8차선도로 쫙 깔아놓고 그저 관계시설 다 마련해 놓은 그런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면은 야 좋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길도 안 만들어 놓은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구원받고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복받고 그 땅에 안주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채 정말 우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이런 나쁜 문화를 다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광야에서 길을 달라고 기도하면 길을 만들어주시고 사막에서 물을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면은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런 물과 길이 아니라 세상의 그것이 아니라 저들의 내면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길이 뚫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런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복 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출애굽기, 엑소도스, 에크호도스 이름만 얼핏 보면은 길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재창조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거창고등학교, 그 학교에는 독특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십계명.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지금 그 전문을 읽어드릴 터이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닙니다. 이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10학년, 11학년, 12학년 아이들에게 앞으로 네가 커서 인생의 직업을 택할 때에 이런 기준을 택하라고 그렇게 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날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3.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해라. 4.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을 피하고 황무지를 택해라. 5. 앞다투어 모이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로 가지 말고 주연머리,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건 틀림없는 장소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직업 선택의 십계명이라고 치면은 이 열 가지가 나옵니다. 막 받아 적으시려고 그러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한번 거기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직업 선택의 십계명. 여러분 이건 목회자나 선교사 키우는 신학교 교훈이 아닙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커서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었어요. 결국은 많은 졸업생들이 이 교훈, 이 도움 받은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십계명 배우고 나간 이 졸업생들이 그 다음에 10년이나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른 되었을 때도 순수하게 이 가르침을 자기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이 들면은 다 잊어버리는 그런 현실 속으로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졸업생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요, 조사해보고 싶었어요. 여건만 되면 어딜 가서라도 다 물어보고 그냥 졸업생들 명단 찾아가지고 그저 다 그냥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란 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가 봐요. 한 작가가 저라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학교 졸업생들을 1대1로 만나서 인터뷰한 그 다음에 그걸 발표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십계명을 누가 만들었나 찾아보니까 1956년도에 이 뉴욕에서도 가까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가신 전영창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안운하게 목회할 수도 있는데 6.25 전쟁 직후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교수 자리도 박차고 한국에 들어갔을 그 당시 미국의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어느 대학에서는 부학장님으로 초대하는 그런 그 대학도 있었지만 그거 거절하고 시골에 있는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부인한 분입니다. 미션스쿨은 아니었지만 목사였던 그는 기독교 마인드를 갖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 앞에 훈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마치 설교하듯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976년도에 이 전영창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후배 교사들이 그의 제자이기도 한 선생님들이 그 훈화 내용들과 설교들을 다 요약해가지고서 열 가지로 묶은 것이 직업 선택의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이 후배 선생님들의 반응은 그렇겠지만 그러면 이 학교 나온 제자들은 어떤가? 이 작가가 말이죠, 졸업생들이 사회로 나가서 교수도 있고 방송국의 PD도 있고 사업가로 무슨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각양각색의 인물들을 만나봤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다른 방송국에서 월급을 더 많이 주겠다고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만은 가지 않았다고 하는 한 PD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EBS 방송국의 다큐 제작 PD였던 박수용 씨라고 하는 사람, 그가 만난 작가에게 자기 인생을 바꾸어준 직업 선택의 십계명, 자기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게 된 때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가 아니라 졸업 이후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졸업 이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던 이 박수영 씨는 자기의 중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었던 전덕의 선생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전덕의 씨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따님입니다. 이 전덕의 선생님은 70년대 초에 서울대학교 물리과 물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오니까 자기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제의가 들어왔고,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뉴욕의 시라큐스 대학에서 교수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에 거창고등학교에 가서 영어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실러의 불가능은 없다 책도 번역하고 쉬운 말 우리말 성경도 이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과연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것을 몰랐는데 이 박수영이라고 하는 졸업생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가 거창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담당 교수가 이 박수영 학생에게 묻더랍니다. 너 전덕의 선생님 알아? 예, 압니다. 근데 교수님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사양하고 거창고등학교로 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야. 아무도 몰랐던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박수영 이 학생은 나중에 이 방송국의 이 다큐 PD가 된 이 사람은, 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샀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고등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샀었기 때문에 나 또한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민원 방송국에서 그에게 스카우트로 제안을 했지만은 그는 가지 않고 다큐 제작을 위해서 EBS 방송국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얘기를 보면서 저는 결국 졸업생들 또한 먼저 살아간 선생님들이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무슨 사립고등학교에서 거액의 연봉을 주겠다고 하면서 스카우트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이 석사, 박사 선생님들이 시골에 거창 고등학교 교사를 지나면서 그 어린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졸업생 상당수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저는 한 작가의 작업을 통해서 저 또한 보고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포기한 삶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포기를 해보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직업 선택의 십계명은 파워풀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길은 이미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고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당회가 이상한 결의를 하나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 교회 당회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술집을 자꾸 드나드니까 그걸 치리하기 위해서 모인 당회였답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다수의 장로님들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 한 잔 소위 안 걸치는 장로님들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 당회에서는 술 먹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한 길을 그냥 따라가는 교회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 행복한 길입니까? 무엇이 잘 사는 길입니까? 여러분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넉넉해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 얻고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따라가며 대세를 거스르지 않고 넓은 눈으로 가기만 하면은 남들처럼 우리도 행복해지고 별 탈 없이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런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좁은 문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좁은 길에 살면 망할 것 같고 아니요 정반대 옳시다. 좁은 길과 좁은 문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면 결국 여러분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행복의 참된 성곡을 여러분들이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느림보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는 속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그것이 방향만 맞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느림보라고 지탄하고 놀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바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 불편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갑니까? 남들이 다 가니까 나 혼자 이 길을 가면은 아니 우리가 이 길을 만들어서 가다 보면은 혹시 그 마지막 결론이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누구나 가는 마음 편한 길을 택하지만은 주님 믿는 우리들의 길은 그 길의 끝에 반드시 서 계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면서 뚜벅뚜벅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드는 심정으로 불편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희생하는 길로 걸어가야 할 겁니다. 환영받는 길은 인간의 역사 속에 기록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희생하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참되고 복된 길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희생하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시간이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릴 만한 평화를 이 땅 위에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좁은 길 좁은 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섭리를 발견하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길과 방향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침반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어서 불편한 길이라도 바른 길, 희생하는 길로 방향 잡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문으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복이 헛된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입니버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또 다시 한번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에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이 더운 여름 잘 견딜 수 있도록 늘 새 힘과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도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야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 위에 늘 하나님의 가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우리의 식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즐거운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